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특별한 계절에 저희와 예배를 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이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계절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기대는 이번 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대는 느낌이고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확실함이 없지만 이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아침을 기다립니다. 또 휴가 전날에 잠을 못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앞으로 무엇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순간에 건너편엔 우리 지금 우리가 있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대는 항상 어떤 놀라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에 가능한지 생각도 못하지만 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대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특정한 미스터리가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1세기 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에 앞서 생기는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몰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놀라움은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엔 천문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예수님의 탄생 시의 천둥도가 있으신 분들이 집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천궁도에 세 사람의 남자가 있을 것이고 이 세 사람의 남자는 옷을 서로 다르게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매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별과 우주 사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연세계를 관찰했습니다. 또 그들은 유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분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아이의 탄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숭배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경배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분 안에 가장 큰 놀라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이 매기와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 찬송가 몇 곡을 부르고 나서 제가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저의 아내 셰리는 우리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아침에 놀러 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선물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곧 경험에 의지하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깨어나서 졸린 눈으로 스타킹을 엽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 조금 늦게 아침에 선물을 엽니다. 아이들이 스타킹을 열을 때 거기엔 여행용 치약, 수화물 테크, 여행용 목 베개, 아이들은 그냥 잠이 다 안 깰 얼굴로 그들은 왜 이런 선물을 받았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선물을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뉴욕시가 들어있는 눈 글로브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우리 뉴욕시 시리에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소를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언제 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8시간 후에 갈 것이니 지금 짐을 싸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최고의 한순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축하 행사엔 놀라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말 그대로 놀라움과 충격적인 왜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중심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를 통해서 세 가지의 큰 놀라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오십니다. 사도 요한, 이 예수님의 전기를 이야기할 때 그는 완전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네, 여기 사도 요한은 다른 전기 작가들과는 매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주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는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처음에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 말씀은 그리스어로 로고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청중을 사로잡게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고대 히브리어들은 단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 이 말씀에 대해 개념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라고 이 말씀은 신성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라고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순서 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먼저 깊은 철학적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라고 말씀을 사용하여 말하는 언어를 설명하지만 이 라고는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는 단어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단어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인 플라톤, 헤리클리투스 등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우주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라고가 있었다고 시작할 때 요한은 청중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라고 말씀은 모든 것에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라고는 DNA가 용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측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라고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있고 회전하고 움직이는 우주에서 살아있고 의식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들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 동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고,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결코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장 후에 그들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줍니다. 그는 이 라고, 즉 말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지만 14절엔 무언가를 추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 나온 말은 훌륭하게 들리지만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급진적이고 예상치 못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던 이 라고 말씀이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훨씬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몸이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어에는 몸 또는 육체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 라고가 소마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 라고가 sarx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대형적인 용어이고 sarx는 몸을 지칭하는 거친 말입니다. 껄끄러운 말입니다. 약간 더럽고 소마를 쓰지 않고 인간을 가르칩니다. 그럼 왜 요한이 sarx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은 하나님은 sarx라고 말과 같이 더러움을 편안하게 여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즉 라고가 sarx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색한 영역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서짐, 삶과 상처, 고통의 영역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서진 가족, 엉망으로 된 삶의 영역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sarx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라고 말씀이 sarx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매우 구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t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캠프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신과 아무 관련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성경적 이야기의 일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명품입니다. 우리가 만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은 지저분하고 어색한 쪽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멈추고 포착해야 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이 작은 마을 베틀렘에서의 이 순간, 라고가 sarx가 되는 이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셨는지 놀랍습니다. 과거의 다른 신들, 역사상 신들은 번개, 폭풍, 아니 지진 및 화재를 동원해서 오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신들이 오물 지니빌로의 경적을 울리고 초인종을 다섯 번씩 울린 다음 정문을 통해 왔습니다. 1세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신은 까다롭고 화가 나는 신이었습니다. 화를 내주지 않았다면 신은 적어도 멀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틀립니다. 우리의 주님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에 어떻게 들어 이 신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우쿠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류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틀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요건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은 현장에 천둥을 치지 않습니다. 이 신은 뒷문을 통해 몰래 오지 않습니다. 이 신은 구유에서 아기로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10대 소녀의 품에 조용히 오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유에 조용히 겸손하게 오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의 핵심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출발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및 광고판과 많은 소리를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오십니다. 그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밤은 어두웠습니다. 요관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옆에 있는 창고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수치스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임신이 걸려있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조셉과 마리아는 부유하거나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점과 약한 곳에 몸을 굽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님은 유아 기에 왔고 말할 수 없었고 세상의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아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고 우리의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출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들어올리기 위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옆에 몰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이겨나가십니다. 이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신과도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엉망된 곳에 들어오신 주님. 진짜 크리스마스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교육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선물 포장지와 릴리본을 넘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현실에서 시공간에 여전히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있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예수님 전기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우리 현재를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이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돌아오는 빛, 그리고 그 빛은 여전히 빛납니다. 그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계속 비춥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구위에 두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반으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거꾸로 뒤집으셨습니다. 빛이 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구유에 갇혀진 예수님을 생각하셨다면 다음 구절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할 때 인용한 것과 같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름 임마누엘에서 캐치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무언가를 하신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에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밤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빛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으로 하는 촛불 예배로 인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서 함께 시간을 마감합니다. 촛불을 켜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도 형태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성냥을 치고 촛불을 켜고 영적 욕망의 물리적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어두운 순간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촛불을 켜는 것은 영적 현실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촛불을 켜는 이 전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빛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어디 계시든지 저희와 함께 이 밤을 촛불로 아름답게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상징으로 지금 저와 함께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촛불을 켜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촛불을 공유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비추기를 바랍니다. 삶의 빛을 어둠의 세계로 옮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즐겁고 밝은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